요한복음 2장 1절로 우리 11절까지 말씀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에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로 우리 안에 주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에 부족함 없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온전한 삶과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반복되는 것이 있지요. 먼저는 알러지입니다. 요즘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맘때 잘 알러지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맘때에 반복되는 것 하나 있는데요. 복음서 많이 있게 됩니다. 사순절도 고난주간 있고 성금요일 있고 부활절 있고 있는 어떤 시기상의 특징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마침 새벽 예배에 마가복음 그렇게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만 읽어서는 충분치는 못하고요. 그것은 복음서마다 고유한 내용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타납니다. 이런 요한복음 독점의 이야기들 덜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그렇고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이야기 그리고 세족식 이러한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독점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요한의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나타나는 그러한 말인데 마치 편집자의 변 같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이 20장 30절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은 기적 행하셨다 그리 말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자기가 지금 이 책 요한복음에 실은 이 표적들은 이 책을 읽는 이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요. 또 생명을 얻게 할 목적으로 선택해서 그런 실은 표적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데요. 주님의 많은 그러한 표적들 중에서도 이러한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며 영적인 교훈들이 생각되어질 만한 7가지 표적을 선택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계속 표적이라 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요한이 본문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구분하여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메이온은 예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헬라어 세마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메이온은요 특별히 당시에 쓰이는 목적이 있었는데 어떤 신의 의지를 인간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의 표적 이 세메이온이 그리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은 이 세메이온을 가지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증거할 만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건들을 택하고 그것을 표적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에 부합되어 요한복음에 포함되어진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변화의 표적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 이야기 많이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야기. 그런데 우린 이 사건을 되게 단편적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던가 혹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기적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막상 잘 살펴보면 곳곳에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은 이날의 표적을 단순하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요한이 예수님의 많은 표적 중에서 굳이 이날의 사건을 선택했는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로 2절 보시면은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때 예수와 제자들이 초대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앞선 내용과 좀 연결해서 볼 부분이 있는데요. 앞선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후편,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은 이 나다니엘의 고향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초대받은 이 오늘의 혼인잔치가 혹시 이 나다니엘과 연결된 것은 아닌가 그리 추측들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가장 큰 특징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등장과 그녀의 활약입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에 있어요. 혼인 참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보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먼저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리아에 대한 앞선 언급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도 그녀가 단순한 이 잔치의 참여자 이상으로 잔치의 핵심적 관계자였으리라고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은요, 마리아가 포도주 부족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알아차렸다던가, 그리고 그날 그 잔치집의 종들에게 그녀가 딱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마리아가 잔치집의 어떤 핵심적인 연결이나 관계자였으리라고 하는 추측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요, 혼인잔치는 매우 큰 축제였습니다. 삶의 소망 없고 가난과 노동이 끊이지 않던 때, 그래도 이 혼인잔치만큼은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잔치를 베푸는 신랑 신부는 왕과 왕비의 그러한 준하는 대접도 받았더랬지요.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혼인의 잔치. 그래서 예수님도 혼인잔치를 믿는 자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그리 비유하기도 하십니다. 그 기쁨의 자리, 오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꺼이 동참하기를 마다치 않으십니다. 물론 여러분, 당시에도요, 엄격하고 근엄했고 진지하기만 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길 즐기는 사람이라 그리 비아냥대기도 했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기쁨에 손님으로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동이나 버리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생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 가장 큰 수치의 순간으로 뒤바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소진이라고 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는 그냥 음료수 하나 없는 정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님 대접,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어떠한 덕목이었는데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신랑과 신부, 호스트 된 이들에게도 매우 큰 수치가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너무하다 싶기도 합니다. 아무리 포도주가 중요하다고 해도 포도주 그거 하나 없다라고 해서 잔치는 망하고 손님은 화가 나고 부부는 부끄러워지는 일은 좀 심한 것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곧 인간입니다. 작은 것 하나 없어도요, 모든 기쁨 사그라뜨리고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책임은요, 잔치의 책임자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말 부분에 좀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잔치 책임자는 신랑은요,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소진된 것도 몰랐고요. 또 그것이 어떻게 채워진지는 더더욱 몰랐고요. 그런데 어떻게 또 좋은 상품의 포도주가 나왔는지는 모른 채 그냥 좋아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들 잔치 준비 엄청나게 했겠지요. 허투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런데 소용없었습니다. 뭔가 실수는 있었고 계획은 어긋났으며 위기는 왔습니다. 그것도 내가 모른 채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위기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 위기는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게 위기입니다. 내가 알고 찾아오는 건 위기가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한 기쁨은 언제라도 곧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후회스럽고 부끄럽게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포도주 소진이 언제 일어났는지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 아니고요. 내 삶과 기쁨의 객이나 혹은 게스트이시면 삶의 위기 가능성은 매우 심각하게 높아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내 삶의 게스트, 객이 되면 우리의 삶, 우리의 기쁨의 책임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오롯이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허나 죄악된 인간은요, 절대 자기 기쁨을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들입니다. 분명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 결단코 우리 손님으로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는 우리의 삶의 구세주요 주님 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에 죽어가며 영원한 기쁨 상실에 가는 답 없는 우리네 삶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 책임 못 질 내 인생, 주님 책임져 주시려, 주인 되어 주시려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내 인생 새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면 그 인정이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가, 어떠한 기적과 같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한 사람은 그래도 눈치채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누구입니까? 이 잔치의 핵심 관계자였으리라 추측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무감각할 때 깨어있는 자들이 이래서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망하는 길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 소진되어지는 문제를 발견한 마리아, 그런데 그녀의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 이 문제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 근처에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는 것도 아니었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잔치해온 하객들에게 솔직하게 나서서 사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무엇합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께 전할 뿐이지요. 그것도 아주 간결하게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이어집니다. 그녀의 이 말에 예수님 어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그런데 주님 너무나도 냉정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이죠. 4절에서 많은 이들이요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호칭에 좀 집중하여서 이 본문을 살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요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은 좀 많이 분분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이제 구원받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르게 부른 것은 맞지만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이 헬라어로 보면 그렇게 불손한 게 아니다. 아주 공손하게 부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부르셨던 부르신 호칭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손하게 불렀든 냉정하게 불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요청에, 그녀의 요청에 주님이 아주 명확하고 냉정하게 딱 잘라 거절하셨다는 게 이 4절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4절 후반에 주님 또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말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펼쳐 보일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허락이 아직 없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잔치는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각과 그나마도 주님의 주신 능력조차도 아직 표출되어지기에는 주님의 허락도 없었던 이때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간구하지만 내가 그 간구 응답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냉정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어렴풋이나마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상황에 대해 알렸는지는 어렴풋이나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조차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풀어야 되는데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내가 못 도와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마리아가 요청한 이 상황은 웬간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따져봐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 전후 좌우 위아래 모두 다 막혀버린 상황 더더군다나 모두의 즐거움도 망쳐버릴 위기의 순간 그래서 마리아 예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앞서 4절의 그 두 가지 명확한 이유로 거절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거절하셨는데 그 뒤에 5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이 말을 듣고 예수님도 뭐지? 싶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거절당했는데 도리어 하인들에게 예수님 명령 따르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마리아 보면서 예수님도 당황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에게 거절당한 마리아 갑자기 그 집 종들에게 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명령을 하시던지 간에 너희 그 명령 따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절하셨는데요. 마리아 붙듭니다. 해결해 달라고 말이죠. 나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지혜로웠던 그녀는 그 집 하인들을 예수님께 붙들어 내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잔치의 객이나 손님이 아니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의 하인들을 다스릴 권한이 있는 관계자가 된 것입니다. 연관된 이가 된 것입니다. 좋던 싫던지 간에 이 잔치를 책임질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대찬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절박한 겸손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이번 주는 지혜로운 겸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뜻은 거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도 내간구 포기치 못하니 주님 어떻게든 해결해 주옵소서 붙들어 나아갑니다. 당신이 이 집의 주인 되셔서 이 기쁨 지켜내 주소서. 마리아 그리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인을 부릴 권리를 예수께 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5절 이후에 잠시 정적이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배경의 설명이 6절에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뒤에 좀 설명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집 관계가 있으신 분, 이 잔치에 연관되신 분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선 눈에 띈 돌 항아리들이 보입니다. 거기에 물 채우라 명하십니다. 종들이 물을 다 채웠을 때 주님은 물이 다 채워지자마자 그 물을 떠서 연회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라 말씀하시죠. 방금 전 돌 항아리로 옮겼으니 분명히 물이었을 것인데, 그날 하객들은 잔치 막바지에 등장한 최상급 포도주에 더 큰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잔치 하객들 또 연회장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니, 다른 집들은 사람 취하면 그때서부터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여긴 끝까지 좋은 포도주 내놓는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 어찌 들리십니까? 그냥 포도주에 대한 칭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요. 이만큼 연회를 잘 치를 수 있을 이 가정의 준비와 힘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질 나쁜 포도주가 나올 만도 한데, 아니, 앞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나오고 있으니 이 집의 여력이 참 대단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준비, 웬만한 상황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문제는 사라졌고 세상적으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기쁨이 잔치에 더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주인 된 삶은 크고 강한 기쁨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권리, 내 생각, 내 의도 주께 완전히 내맡겼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때 주님이 일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본문에 등장한 물을 담았다가 포도주를 낸 돌 항아리들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6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아멘. 본문의 1절에서부터요, 여러분 11절까지의 상황을 봅시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잔치 망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부끄러움 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해도 부족할 판에 요한은요, 6절에서 갑자기 당시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항아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굳이 해놓고 있지요. 그럼 무엇일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분명히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 소망을 예수님께 연결시켜 포기치 않았습니다. 이때 주님 눈에 들어온 것이 이 항아리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정에는요, 이러한 돌 항아리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 항아리가 아니라 요한이 오늘 분명히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항아리라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 전후로 손을 씻는 율법의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 날이니까 손 씻을 일이 많았을 터이고 그래서 물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절대로 부족하게 준비하지 않았겠지요. 가득 준비했을 것입니다. 모자라지 않게요. 누가 와도 손 씻을 수 있게요. 기쁨의 잔치를 진행하기 위한 정결 예식의 준비.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요한이 지금 이 돌 항아리가 몇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섯 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7은요 유대인에게 완전수입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기적은 그래서 총 7가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런데 완전수에서 하나 모자란 6은 정반대입니다. 6이 의미하는 것은 모자라거나 불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개의 항아리요. 거기에 아무리 물을 많이 가득히 채웠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일은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명확하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섯 개의 돌 항아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겁고 변하지 않는 돌 항아리 아무리 가득 준비했다고 해도 부족한 건 매 한 가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바꿔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불완전투성이의 상징인 그 돌 항아리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물만 가득 채워도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들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주인이 임하시니 놀랍고 완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설교할 때면 의례과 많이 연결되는 유명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옥스퍼드의 신학과 기말고사에 대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기말고사 문제가 본문의 내용이었는데요.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신학적 의미를 논하라 라고 하는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답안을 쓰기 시작하는데 한 학생만 답은 안 쓰고 그냥 창밖만 멀리 내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시험이 다 끝나갈 때쯤 됐는데 아무래도 시험 감독관 교수가 걱정이 되니까 만약 자네가 단 한 줄이라도 답 안 쓰면 자네 페일 될 테니까 한 줄이라도 쓰게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청년은 펜을 들고 한 줄 썼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쓰고 그 학기 최고 점수를 받은 이는 19세기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었던 바이런이었습니다. 불완전한 항아리에 담겼던 보잘것없는 평범한 물. 그러나 그날 제대로 주인 만나니까 변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착각입니다. 내 스스로 기뻐할 수 있다? 오산입니다. 내 스스로 거룩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할 것 오직 하나, 내 주인 주님께 내 삶 모든 내어 맡겨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이래 주시죠. 주님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시면 말입니다.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 그것을 알고 끝까지 이뤄낸 마리아의 지혜 있는 순종. 결국 이러한 의미들이 있어서 요한은 여러 예수님의 표적들 중에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하는 이 표적을 오늘 사건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엄청난 이 사건, 그 전말을 아는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하인들이 알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알았다라고 말하죠. 주님의 이러한 역사, 주님의 이러한 변화를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그 잔치자리에 함께 있었다 해도 주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겸손함, 내 모든 것을 내맡겨 삶의 회복과 평강 얻어내 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 항아리 같은 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요,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섬기면 그가 내 속에서 귀한 모든 은혜의 것들 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님을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우리 아니길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은 오직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인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당신의 권능으로 누리게 하실 기쁨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겁기만 하고 부족하고 완전치 못한 돌 항아리 같은 우리네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인으로 모셔 은혜의 최고의 것들 품고 살아가는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